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릴까?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대하여 안티그룹이 되어버릴까? 질문이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핑계와 변명과 입장과 사정과 형편을 말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짧게 나누겠지만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해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그 지도자,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일세대는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결국은 거기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이제 받고 난 후에 바로 그 앞에, 바로 앞에 그야말로 철옹성 같고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정말 여호수아는 놀랍고 아주 신기한 충격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을 빼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으니까 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군대 사령관이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주님의 군사령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니까 아군도 적군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령관님이 지금 무슨 말을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개혁 이 개정판에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신을 벗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주님의 군 사령관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비 자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손님, 지나가는 손님이 이 세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구약 성경에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신학적 해석도 마찬가지고. 그 인간의 몸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이제 말하는데요. 아이가 없었던 삼손 부모에게도, 이제 이런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성경 구약에 나타나는데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 프리스크립션과 디스크립션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디스크립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지금 하나님이 사실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 자,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을 때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신을 신지 않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종이 되어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위치 전환, 그 다음에 혹은 역할 전환, 그러니까 역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는 난공불락 여리고가 이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믿음이 아주 강하고 신앙이 아주 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끌고 이제는 요단을 건넜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이들은 할례를 광야에서 안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할례 받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이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알다시피 남성의 남성을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여리고를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하는데 할례를 베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할례를 베푸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힘들었어요. 군대 남자들이 군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 할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너들을 보고 아이고 광야에 여호와라는 분이 데리고 나가더니 거기서 다 죽었네. 아이고 잘됐다. 아니 그 홍해를 가르고 나갔더니 별것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멸시했던 그런 수치들을 거기서 다 이제 완전히 깨끗이 정결하게 다 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입니다. 좋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그 앞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파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큰 위기가 지금 닥쳤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딱 지금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그런 처지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이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료가 여러 가지 나와요, 자료가. 근데 어쨌든 이 여리고성은 광야에서 유량하던 어떻게 보면 집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넘을 수가 없어요, 거기.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리고성은 이 두 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벽. 외벽과 내벽.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첫 번째 외벽이 이렇게 있는데 외벽이 두께가 2m예요. 2m. 상당히 높죠. 그건 어떤 자료에는 4m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넓어요. 그게 몇 미터까지 세워졌냐면 12m까지 세워졌습니다. 12m. 근데 그 벽 사이에 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 벽 사이의 공간이 어떤 자료에는 2m, 어떤 자료에는 4m,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뭡니까? 벽이 또 있는 거예요. 벽이. 그 벽이 또 역시 두께가 2m예요. 그리고 높이가 역시 그 높이는 좀 더 높아요. 12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대충 쌓은 성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기 문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무 막대기 문화였습니다. 나무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 돌파한다, 넘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 근데 이것은 신비한 아주 그런 체험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명시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굴복하고 신을 벗은 사건은 이거는 자초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냐면은 이제 내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거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가 아주 굳게 닫혔는데 출입한 자가 없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을 돌아라. 뭐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큰 소리를 지르라. 만일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누가 말한다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돌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리적인 거대한 성이 영적인 이 힘, 파워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한 임재를 체험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리고 성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만난 이 그 시간, 그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태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만났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도성에 퍼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거나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떠나려고 한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에 떠나려고 한 것이죠. 실제로는 사실 한번 떠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떠나지 말고, 4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딱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내면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여호수아 5장에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에는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성, 이것이 제자들에게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견고한 여리고성은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메시아로 인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 정치적 신념,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의 입에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사라진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냐, 이런 부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뿐만 아닙니다. 서서히 푸른 그런 상태였는데 베드로는 마치 눌러놓았던 용수철이 탁 튀어 올라왔듯이 바로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여러 이 여리고성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먼저 움직이시는데 그때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막 그냥 집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골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성령 세례를 받을 기회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방금 우리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사들을 찾아가 사실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요, 다소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성령 세례냐? 어떤 상태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가득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인데요. 이 체험은 신비 그 자체인데 내가 배워서 되는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 그렇게 막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 그냥 이렇게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위기나 돌파가 있을 때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돌파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물세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님의 그 신비한 능력, 이것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이 부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좋았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 너무나 기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다가 제가 죄를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죄를 안 짓을 줄 알았어요. 정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죄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저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군요. 네, 정말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 믿으나 안 믿나 똑같네 내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크로스웨이, 베델 성서, 뭐 전도 폭발 막 그냥 막 교육 있는 대로 그냥 막 다 했습니다. 받아보고 막 새벽기도 막 했습니다. 전도 막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여전히 남이 모르는 내면의 열이 고성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던 중에 교회 한 분이 암병이 걸려가지고 죽는다는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분은 예수 안 믿었는데 어느 분이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있는 어떤 그 교회 그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전도를 하는데 너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봉고차에 매주 6명, 7명 사람들을 태워가고 교회에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지금 아마 이 설교도 분명히 아마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듣고 알고 계실 건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 집사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예. 목사는 전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집사님 댁에 저녁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첫 마디가 딱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어요. 제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말고요. 경상도 말로 그거 말고 성령을 강력하게 받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 아, 금요일부터 시작했어. 토요일로 금요일 차를 끌고 막 경상도 저 부산부터 시작했어. 한국에 있는 기동원이라는 기동원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다 돌아다녔어요. 정말요. 제 아내는 저보고 그렇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야단하고. 근데 저는 해결 안 되니까 남들은 받았다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성령을. 못 받았어요. 결국은. 성령 체험 못했습니다. 제가요. 결국은. 그리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도원 끝이다. 그때 신정 집회였는데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서 제가 집회 끝나기 전에 그 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차를 몇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첫째,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거나 두 번째, 난 너무 죄가 많거나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 안 주신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아 예수를 믿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 제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갔던 제가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딱 끊었습니다. 안 간다 이제. 안 간다. 왜? 가봐야 별 일이 없으니까 안 간다. 제 아내는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저는 버텼습니다. 새벽기도를 항상 나가셨던 분들은 그 시간에 잠을 깨어요. 그런데 이불에서 버티는 것은 더 힘이 들어요. 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안 나가 이제. 나는 안 나간다. 안 나갔습니다. 1주, 2주 되고 막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만 되면 잠이 다 깨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끝날 무렵 사람들이 다 거의 끝날 무렵 돼서 제가 살며시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에 뿅 갔습니다. 막 뿅 갔다는 표현을 해서 좀 어색합니다만은 확 제 마음속에 밀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머리를 숙여 엎드렸던 것처럼 신을 벗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넘지 못할 어떤 사건의 문제 앞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 신앙, 신앙 경륜, 이 또 직분 이거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질 개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무리 분명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외부에 있는 여리고성, 내부 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큰 문제, 스트레스가 될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게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돌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티켓하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큰 어려움, 여리고성과 같은 고난, 시련, 이걸 해결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시카고에 지금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윌리스 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때 입장권 티켓 사지 않습니까? 입장권 티켓을 샀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음식점에 있는 음식을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진도 내 마음대로 찍어버리고 혹은 뭐 기념품도 내 마음대로 가져오고 절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입장권은 있어도 거기서 뭡니까? 또다시 입장권을 사야 될 거 아닌가? 돈을 주고.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지금 내 안에 있지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난관과 시험을, 시련을 통과하는 티켓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물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같은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헬라어로 계속 반복 시제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 세례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현상인 줄 압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가 그렇게 끊고자 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인데 예수 믿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어느 날 갑자기 해결 딱 되어버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 앞에 닥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어려운 거,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기도예요.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무겁고 어렵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 그걸 메려고 하니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반부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순종이 쉽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순종은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상. 제대로 되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에 그게 순종이 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종할 때 능력이 부어집니다. 신앙생활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려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요. 여러분, 그, 이런 거 아세요? 여기에 티백 같은 걸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뽑아가 또 다시 울려 먹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그것처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울려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그때를 잊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주인 노릇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기쁨이고 이렇게 그냥 결단이 딱 나게 되는 거예요. 뭐 주변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해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이 되면 쉽게 뒤로 물러선 사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은 형편, 처지, 입장, 사정 이걸 말합니다. 한계, 상황 이걸 말합니다. 그 부딪히면 결국은 주저앉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파하지 못하면요.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집을 짓는다고 저희 집이 산 뒤에가 산이에요. 뒤에가. 근데 그 산을 이렇게 뒤에 있는 걸 깎아가지고 꽹이나 이런 거 가서 흙을 파가지고 이걸 가지고 앞에다가 그걸 땅을 이렇게 쏟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아휴. 그거 하는데 얼마나 하기 싫고 힘든지 몰라요. 아니, 산을 파야 되니까. 그 꽹이 가지고 그걸 파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저희 시골 집 앞에서 조금 떨어진 거기에 고속도로가 남해안 고속도로가 났어요. 제가 딱 기억하는데 아주 어릴 때예요. 삼부 토근이라고 하는 거기에 중장비에 그걸 쓰인 장비가 갑자기 우리 동네로 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처음에 본 것이 뭐냐. 불도자, 그 다음에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제일 처음 봤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오더니요. 우리 집 뒤에 있는 산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밀어버리고 막 그냥 흙을 해가 파닮아가지고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꽃갱이 아니고 꽹이에요, 꽹이. 꽹이를 이렇게 쳐다보였어요.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한테 가서 그냥 이거 한번 뒤에 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밀어줄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느냐. 아니 아버지 막걸리라도 한 잔 사줘가지고 그냥 이걸 밀어주라고 하세요 이랬더니 근데요 이틀이 지났어요. 우리 아버지 막걸리 사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 그냥 불도저하고 포크레인이 오더니 우리 집 뒤를 그냥 완전히 운동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운동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거기에 텃밭이 다 돼가지고 거기에 배추 같은 이런 걸 갖다가 지어 먹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정인이에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린 나이에 사람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되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제가 그걸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대도시에 사시니까 그런 거를 아마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니 포크레인 있잖아요. 불도저가 왕 미는 걸 보고 제가 이 괭이 하나를 들고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양쪽을 쳐다보면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성령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가 뭔가를 요구해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도 기분 좋은 말씀은 형통, 평탄 이런 걸 할 때는 치료, 회복할 때는 얼마나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그냥 그런데요 너 안에 있는 죄를 깊이 찌를 때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죄는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훈련을 안 받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죄는 됩니다. 왜? 죄 맛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기가 자아가 내가 깨어지지 않냐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하자면 자아가 초월되지 않으면 의지가 그렇게 되지 않냐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 가운데 아홉 가지가 성품과 품성으로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어느 날 성령의 열매가 아주 막 그냥 맺히고 교회 오래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편하고 어색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극복되고 극복되면서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이것은 성령 세례로 여호수아가 돌파했지만은 그 돌파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앞뒤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이것이 표준 새번역인데 우리는 그냥 네 신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됐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거룩인 것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마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힘으로 맺히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영적인 영역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 완고함과 감춰져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이 내면의 여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내가 강력하게 경험할 때에 그것을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해결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과하고 돌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파할 때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해결되지 않는 사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그 여리고, 채워지지 않는 필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여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힘은 내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 세례를 받다 보면 어느새 그것을 통과하게 되고 돌파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이 내가 붙들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도 말씀드리는데요. 제 안에 기도의 소원이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면 반드시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문제를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